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유엔 본부에서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제재 결의 2321호는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를 줄이고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결의안 통과 직후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반 총장은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올해에만 9차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는 유례없이 많은 숫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안보리는 여러 사안에서 의견이 갈렸지만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결의는 북한 정권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선택을 할 경우 안보리가 이에 대응해서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지난 3월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북한 정권은 여러 방법을 통해 이를 피해왔다면서 오늘 채택된 결의는 각각의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에 전념기 위해서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뿐 아니라 다국적으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걸려 당선 뒤 논란이 됐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30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오는 15일 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적어도 20여 개 나라에서 부동산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차기 행정부의 새 재무장관에 월가 금융업계 출신인 스티브 무누친, 상무장관엔 투자가 출신인 윌버 로스를 지명했습니다. 무누친은 세계적인 금융업계인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트럼프 캠프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일했지만 정부기관에서 일한 경험은 없습니다. 상무장관에 지명된 로스는 억대 재산을 갖고 있는 투자가로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모금 행사를 열고 자문 역할도 해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일 이후 새 강요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쿠바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장례식에 공식 특사를 파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가 특사를 파견하는 대신에 벤 로즈 국가안보부 보좌관과 제프리 드로렌티스 쿠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조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 같은 이유로 미국과 쿠바 관계는 카스트로 정권 시절뿐 아니라 오랜 기간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다며 양국 관계가 아직 매우 복잡한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쿠바에 대해 기본적인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쿠바가 만일 자국민과 쿠바계 미국인들 그리고 미국 전체에 더 좋은 합의를 할 의지가 없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체결한 합의는 폐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양유준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불안 요인을 추가하는 것이자 냉전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대변인은 앞서 중국 외교부도 이번 협정에 반대했었다며 중국군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23일 2급 이하의 군사 기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체결 직후 성명에서 두 나라가 북한의 위협 억제에 대한 협력은 물론 미국과의 3자 협력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레바논 상공에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서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시리아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지난 3월 채택된 대북 결의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DPRK found ways to continue diverting revenue from exports to fund its research.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하원에서 북한에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8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5미터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3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북한의 석탄 수출 규제 방법은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먼저 82일 만에 채택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 함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보리 11월 의장국인 세네갈의 포데세크 유엔 대사는 30일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Le projet de résolution a recueilli 15 voix pour. Le projet de résolution est adopté à l'unanimité en tant que résolution.
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82일 만에 15개 이사국들이 손을 들어 새 제재 결의안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당장 결의 채택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는 5,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 이상 석탄을 수출할 수 없게 되고 내년부터는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 이상의 석탄 수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은과 구리, 니켈, 아연 등 4개의 광물을 수출 금지 품목으로 추가시켰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 회원국 내 파견돼 있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촉구하는 한편 외교관들이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상업적인 활동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일부 해외 공간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를 겨냥한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 외교 공간의 공식 은행 계좌를 한 개로 제한하고 외교관 역시 한 개씩의 은행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321호는 북한이 철도와 도로를 통해 금지된 품목을 운송할 수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는 등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가 명시한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의무 검색 조항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의무 검색을 해야 하는 화물의 범위를 개인이 위탁하거나 휴대한 수화물을 포함시킨다는 점과 이를 휴대한 개인이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세관이나 출입국 심사장을 통과하지 않는 경유도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금지 품목에 대한 검색과 탐지, 압류에 대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새 결의가 지난 3월 채택된 제재 결의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DPRK found ways to continue diverting revenue from exports to fund its research. It tried to cover up its business dealings abroad.
북한은 수출을 통해 핵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계속해서 충당했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업 거래를 감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겁니다. 또한 반입 금지 품목을 육상과 바다, 하늘길을 이용해 북한 내부로 들여오는 방법을 찾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워 대사는 오늘 채택된 결의는 각각의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새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 총장은 이 같은 화합을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와 그 외 지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들도 발언을 통해 새 결의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채택됐습니다. 82일 만에 나온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함 기자.
네.
자, 먼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 이 석탄 규제 방법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자,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네, 앞서 보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석탄 수출량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먼저 북한은 결의 채택일인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는 석탄 수출에 5,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의 규제를 받고요.
예.
내년부터는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의 석탄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이와는 별도로 동과 니켈, 은, 아연이 그 광물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됐고요. 북한이 제작하는 그 조형물이나 헬리콥터, 선박 등의 판매도 금지됐습니다.
예. 석탄 수출 규제는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또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 이제 몇 개 이제 추가가 됐고, 자, 이 밖에도 또 북한 외교관에 대한 제약 부분도 생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촉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몇 년간 일부 북한 외교관들이 밀수 등 그 외교관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인데요.
예.
이에 발맞춰 외교관은 1인당 한 개씩의 은행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교 공관 역시 한 개만의 그 대표 은행 계좌만을 허용했습니다.
예, 북한 외교 공관의 임대 사업도 금지한다라는 부분이 포함됐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이 임대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었는데요.
예.
이 때문인지 새 결의는 북한 소유 공관을 외교 활동 이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우려한다. 또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결의 첫 장에 보면요. 이번 결의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
이와는 별도로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 주민들을 제3국에서 일을 하도록 송출하고 있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결의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난 제재안에도 그렇고요.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과 기관도 이제 명단에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인물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개인으로는 박춘일 주 이집트 대사가 현직 북한 대사로는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도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박 대사를 포함해 11명이 개인 제재 대상자로 꼽혔고요. 기관으로는 조선대성은행 등 은행 3곳과 7개 회사 등 총 10곳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지난 3월에 채택된 2270호에 보면 제재 내용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관련국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 이번 결의안에도 비슷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2321호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6자 회담에 대한 그 지지를 재확인하고 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 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9월 초에 했으니까요. 지금 82일 만에 이 결의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네, 사실 이번 제재 결의의 큰 목적 중 하나가 그 기존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 일이었습니다.
예.
2270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당시 민생 목적일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규정을 이용해 석탄 수출을 제재 이후에도 북한이 활발하게 하면서 민생 목적의 예외 규정이 대표적인 구멍, 즉 허점으로 꼽혔습니다.
예.
이 때문에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 일본, 관계국인 한국 등은 예외 규정을 없애려고 했는데 이 북한의 동맹국이자 북한 석탄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반대를 한 겁니다. 이런 논의 과정이 좀 길어졌고요.
예.
그게 80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결국 상한선을 두는 절충점을 양측이 찾게 되면서 오늘 채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예. 지난 2270호 때도 그랬는데 역시 관건은 실효성인 것 같습니다. 석탄 수출을 포함해서 이번에 제재가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이냐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그 2270호 때도 그랬고요. 중국이 얼마만큼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
이번 결의는 석탄의 수출 상한선을 두면서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조달하는 회원국들이 매달 그 일종의 양식,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양식에는 수입된 그 북한 석탄의 양과 금액 등이 기입되는데요. 문제는 이를 그 회원국 스스로가 그 중국 스스로죠. 그 스스로가 작성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허위로 보고를 한다고 해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전적으로 중국의 이행 의지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석탄 수출되는 양의 상한선을 뒀는데 이 상한선을 중국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이걸 제대로 하느냐가 역시 그 제재의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제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사국들의 발언 내용도 좀 잠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미국의 그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북한이 매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국가고 올해에만 두 번이나 핵실험을 한 나라라는 겁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했던 기존의 발언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다른 나라들도 또 대체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계국인 한국의 오준 유엔 대사도 함께했는데요.
예.
이들도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중국 역시 그 북한이 올해에만 두 번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국들 역시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는 점을 좀 강조했고요.
예.
그러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그 사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 회원국들이 앞으로 이행 사항을 안보리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그 새 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각국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주목되고요.
예.
또 유엔 제재 결의 이후 발표가 예상되는 그 각국의 독자 제재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한편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면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금융 제재 대상에 포함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신규 결의안 채택 이후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독자 제재를 현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적 시점을 골라서 독자 제재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도 금융 제재와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안보리 차원의 신규 결의안 채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독자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의 29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이 결의가 채택되게 되면 그 효과를 최대한 확장시킬 수 있는 시점에 독자 제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2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엿새 후인 3월 8일 북한 단체 30개, 개인 40명에 대한 금융 제재를 발표하고 180일 이내에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한국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해 국가별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양자 차원에서 추가 제재를 가했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임박하면서 빠르면 다음 주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의 하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안 중에 김여정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안 중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데다 한국에 아무런 자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도 북한 최고 지도층의 은행 계좌가 한국 금융기관에 없는 상태에서 금융제재에 추가하는 건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기범 박사는 다만 이번 안보리 신규 결의가 내실을 다졌다고 평가할 정도로 기존 구멍이 촘촘히 메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규 결의안의 미약한 부분에 대해 독자 제재가 취해지는 걸 고려한다면 독자 제재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결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생 목적이나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추상적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그런 표현이 많이 없앤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계좌라도 갖고 있어야지 제재를 하는 거니까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번에는 제재안 자체가 괜찮더라고요.
이 박사는 특히 이번에 채택될 결의안 중 편의 취적, 즉 북한 선박에 대한 제3국 등록 금지가 포함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해운을 통한 수출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기범 박사는 아울러 현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보단 중국과의 협조,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 기조, 방향 등과 연계해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달 북한산 석탄의 중국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북한의 석탄 수출은 액수를 기준으로 전체 대중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해관 총서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10월 북한 석탄의 대중 수출액은 약 1억 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22%, 그리고 2015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9.7%나 증가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10월까지 누적액 기준으로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석탄 가운데 대부분은 무연탄입니다. 이 기간 석탄 수출액은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가운데 44.7%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민생 목적인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은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현재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대중 수출 순위에서 편물이 아닌 의류 제품이 약 4,500만 달러로 2위, 다음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이 2,48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은 전기기기와 관련 장비로 액수는 약 2,4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다음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2,400만 달러로 2위, 그리고 3위는 2,200만 달러를 기록한 차량과 그 부분품이었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교역이 전면 금지된 히토류, 금, 바나듐, 티타늄은 이 기간 북중 간 거래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교역이 제한되고 있는 항공유는 같은 기간 중국이 16,000달러어치를 북한 측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유 교역액은 여전히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주식 가운데 하나인 옥수수는 약 21,000달러어치, 쌀은 350만 달러어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친지를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 전체 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은 29일 전체 회의에서 한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구두 표결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제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에서 약 10만 명의 재미 한인들이 북한의 친지와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이산가족들의 평균 나이는 80살이고 90살이 넘은 사람들도 많다며 헤어진 친지와의 마지막 상봉이 진작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은 로이스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앵글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5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2001년 당시 10만 명으로 추산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봉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친지를 만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이를 허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 당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있는 친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찰스 랭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며 은퇴하기 전 이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봐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지한파인 랭글 의원은 올해로 46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은퇴합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인 랭글 의원은 의회에 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거듭 제출하고 미 의회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기록영화를 상영하는 등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마크 커크 상원의원과 함께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내 친지 상봉을 우선시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가 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물론 전현직 관리들 또 연방 상하원 의원 탈북자들이 참석했는데요.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시센터 산하기관인 부시연구소가 29일 어둠 속의 빛 북한 자유포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과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hreat we face arises out of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itself.
The lesson of history.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은 북한 정권 자체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자국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가 이웃 나라 국민들의 권리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도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과 인권 문제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안보 위협의 핵심은 바로 주민들을 박해하는 북한 정권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a regime that treats its people as poorly as it does cannot be trusted to keep agreements.
북한 정권처럼 주민들을 형편없이 대우하는 정권이 계속 합의를 지키고 이웃 나라들을 공정하게 대우할 것으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행정부의 정권 이양 과정에서 북한 문제가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I think the new Congress has to make sure that the new administration focuses and resurfaces policy in North Korea as its most.
가드너 위원장은 특히 새 의회는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리버맨 상원 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끔찍한 여건 아래 살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To me, it's a time to get tough both on the freedom agenda.
반체제 인사들과 비정부 기구들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들이 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대되고 있고 북한 정권도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 인권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is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political system, they are not willing to go very far.
정치 체제의 특성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개방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그레이스 조 씨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과거 독일에서 벌어진 홀로코스트, 즉 유태인에 대한 대량 학살에 비유했습니다.
The current Holocaust is happening in North Korea. So we have to face
현재는 북한에서 홀로코스트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이 같은 끔찍한 일을 멈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 씨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는 것이 여전히 두렵지만 생존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는 이날 토론회 중간에 내년부터 부시 연구소가 미국 내 탈북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nd so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the Bush Institute's scholarship and mentoring program for North Kore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부시 여사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교육을 통해 삶을 향상시키려 노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여사는 장학제도 출범을 위한 자금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30만 달러가 모금됐다며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직업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미국 내 탈북자들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여사는 내년 1월에 신청을 접수해 봄에는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 평의회 의장이 얼마 전에 사망했는데요. 사회주의 형제 국가로 여겼던 북한과 쿠바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인 혈맹 관계가 한층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8일 북한 주재 쿠바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인민이 크나큰 슬픔에 잠겨 있다며 카스트로 전 의장이 남긴 업적은 두 나라 인민들의 심장 속에서 길이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을 직접 찾은 사실이 북한 매체를 통해 외부 사회에 공개된 것은 집권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카스트로 전 의장의 사망에 대해 28일부터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조기를 개항하는 한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조문단을 쿠바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대사관에서 카스트로 전 의장을 애도하는 사진을 29일자 신문 1면에 게재하고 6면엔 별도로 쿠바 공산혁명을 이끈 카스트로 전 의장의 일대기를 실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국가적 예우를 갖춰 카스트로 전 의장을 추모하는 이유는 국제사회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 혈맹 국가 가운데 하나인 쿠바와의 유대를 과시해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으로선 국제사회 제재와 고립 속에서 쿠바와의 동맹관계 유지에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세계 자주화를 표방하면서 비동맹 국가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동맹의 지도적인 국가였던 쿠바와의 관계는 정치적이든 외교적이든 다방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쿠바의 최고 지도자였던 카스트로의 사망은 북한으로서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조의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수요를 가지고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 쿠바는 서로를 사회주의 형제국가로 여기며 정치적, 군사적 교류를 계속해왔고 국제무대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지지해왔습니다. 쿠바도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사흘간의 공식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1960년 수교일에 지금까지 양국 관계가 이처럼 끈끈하게 이어져 온 것은 혁명 1세대인 김일성 주석과 카스트로 전 의장의 돈독한 관계가 바탕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1986년 김주석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양국 간 친선 협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2013년 자신의 저서에서 방북 당시 김주석으로부터 소총 10만 정과 탄약을 무상으로 받은 일을 회고하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혁명 1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남으로써 양국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쿠바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사회주의적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쿠바도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서방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또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마냥 뭐 김정은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갈수록 북한과 쿠바의 관계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특수한 관계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점점 발전해 가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의 집권 이후 쿠바가 실용노선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미 북한과의 실질 협력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과 쿠바가 비동맹 국가로서의 기존 관계는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서방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쿠바로선 북한과의 혈맹관계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짚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가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럽 내의 북한 노동자는 중국과 러시아보다 규모가 작지만 유럽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언론들은 이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12월 8일과 9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제23차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강요 이사회에서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공식 논의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레 대표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문제가 강요이사회가 정식 논의할 OSCE 회원국 내 인권 침해 현안 중 하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민주적 제도와 인권사무소 주최로 지난 9월 열린 연례 인권회의에서 국경 없는 인권이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인권 개선 방안을 제안했고 이번에 강요이사회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포트레 대표에 따르면 강요 이사회는 회의 뒤 폴란드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조치를 취할 전망입니다. 특히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차원에서 이미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포트레 대표는 말했습니다.
I was told that the OSCE was considering talking with the Polish authorities and to raise this issue.
이 기구 산하 민주적 제도와 인권사무소 관계자가 지난 2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포트레 대표를 만나 북한 노동자 채용에 관한 폴란드 정부의 향후 계획과 북한 노동자 고용기업을 상대로 폴란드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조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포트레 대표는 국경 없는 인권이 유럽안보협력기구에 폴란드 이외 다른 회원국에서의 북한 노동자 고용 현황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며 강요 이사회의 결정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옛 소련방 국가들을 포함해 대부분 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매년 말 열리는 강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집니다. 유럽의회 의원들도 유럽연합 차원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소속 카티피리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9월 등 여러 차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북한 노동자 실태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은 폴란드가 유럽연합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집행위원회에 사법조치를 촉구한 것입니다. 피리 의원실은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아그네스 용게리우스 의원과 함께 집행위원회에 추가 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마리안느 티센 고용사회담당위원은 지난 18일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 의혹에 대한 서면 답변을 피리 의원 측에 보냈습니다. 티센 위원은 이 답변에서 집행위원회가 위법 혐의와 관련해 폴란드 정부와 접촉했다며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근로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당사국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티센 위원은 특히 폴란드 당국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집행위원회가 근로규정의 적용을 감시하고 있으며 만일 폴란드나 다른 회원국에 유럽연합법 위반이 적발되면 사법 절차를 개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The commissioner Marianne Thyssen, who is a Belgian, is a bit reluctant in tackling this issue, although they recognize that there are mechanisms.
국경 없는 인권의 포트레 대표는 집행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약간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폴란드나 몰타 당국이 용인한 노동 행태에 대해서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언급한 점은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회가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가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럽의회 고용사회위원회의 토머스 핸델 위원장도 지난 2월 유럽연합 기본권사무소 FRA와 국제노동기구 ILO의 서한을 보내 몰타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충격적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 국가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렘코 브로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교수는 VOA에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럽연합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aken care of under EU labor law to which Poland is a co-signee. So this is also Polish law and Polish law and EU law don't contradict each other in this sense.
가령 유럽연합 노동법에 서명한 폴란드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 법은 폴란드 국내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로커 교수는 또 폴란드를 비롯해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이 국제 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유럽 국가들을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유럽연합 차원의 조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브로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The EU is not really willing to do anything about this, not structurally at least. And even if there would be, there is a limit to what they can get Pyongyang to do, not known for listening to international advice. So
현재 유럽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려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의지가 생긴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조언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유럽 정부들과 공식기구들이 북한 노동자 착취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비정부기구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들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커 교수는 유럽 언론들도 유럽 내 북한 노동자 착취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독일 최대 공영방송인 ARD가 몰타 내 실태를 보도했고 폴란드 최대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 바이스 독일, 노르웨이 아프텐포스텐 등이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에는 현재 55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업, 농업, 조선업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체코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 조치한 상태입니다. 체코는 지난 2007년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되자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철수시켰습니다. 또 몰타는 지난 7월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을 중단하고 신규 비자 허가도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의류 공장에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이 극심한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럽 매체들의 보도에 뒤이은 조치입니다. 이 밖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유럽연합 가입을 계기로 북한 인력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한의사들이 한국의 노약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민 출신 한의사가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하네요? 아, 침 맞았거든요, 지금. 북한 전통 침이니까 침 한 대만 맞아도 벌써 알래요.
탈북 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하나사랑협회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은 영등포구의 노약자들을 위한 의료와 음식, 예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하나사랑협회의 서경환 대표입니다.
무료 한방 의료봉사 플러스에 무료 음식 제공, 전철로 시하고 같이 하거든요.
서경환 대표는 한국 최초로 남북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지금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하나사랑협회에서도 봉사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비롯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받은 사랑을 봉사로 갚겠다는 마음으로 하나사랑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사실 우리 전 대표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야, 서건장 우리도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뭐 좀 큰일은 못해도 말이야 조금씩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얘기가 이미 오래전에 됐는데 북한식의 침수를 가지고 아마 환자들이 오시는 분들 어차피 다 아프시니까 오셨으니까 그분들이 통증 위주로 아마 관절염이라든가 또는 허리 그 외에 무슨 성인병들이 아마 때문에 자문들을 많이 오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해보려고요.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저 그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요. 그게 그냥 재밌어요 그냥. 근데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직업적으로 뵌 것 같아요. 우리 환자들이 나를 신뢰하고 이 정도로 와시니까
예. 그 위에 위험시시네요. 예. 206에 86이시고요. 네.
실력 있는 의료 봉사자들이 나와 무료 진료를 한다는 소식에 순식간에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이장도 아프고.
이장도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무릎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
뭐야?
무릎, 고혈압, 당뇨. 다리 아프고, 예, 알았어요.
어깨 한쪽이 품기 좋은데요? 아, 친절하고. 아, 마음이 우선 되는데.
침 맞고 있는데, 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90이요. 아, 뭐, 수담배 하지 않고 몸 관리해요. 나아졌으면 뭐 한 그런 기분이 나는데, 과연 나아질까 하니 그게 좀 의문이 가네요. 뜨겁지는 않아요, 별로. 네. 괜찮은데.
북한의 고려의학과 한국의 한의학이 만나 어르신 개개인을 위한 맞춤 진료를 합니다.
기사 나왔길래 북한에서 김일성 수혜로서 헤어졌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좀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왔는데 또 마침 그 주치의 선생이 제 말씀을 다 듣고서 자기가 직접 시술을 해줘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탈북자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거 보니까 이 마음의 감회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참 뭔가 확 트인 말이죠. 그러면서 좀 애처로운 면도 있죠. 지금 현재 북한의 실상을 쳐다보면 특히 이제 그 북한에서 오시 그런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참 친절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는 거 볼 때 참 영광스럽습니다. 제 자신으로.
봉사 현장에는 한의사들뿐 아니라 약사와 간호사, 경락 마사지사 등이 나와 힘을 보탭니다.
여기 앉으세요.
66kg?
네.
불어났네. 큰일 났네.
여기 앉으세요. 혈압 재드릴게요.
많이 바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했죠. 남한테 봉사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허리, 다리. 연세 드신 분들은 허리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가까운 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전통 침과 서울 평양 간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한결의 한민족이라는 걸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약은 뭘 있어요? 약을 많이 먹어요.
하나사랑협회는 앞으로도 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탈북 대학생 장학금 후원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을 돕는 일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8도 사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부분 먼 바다에서 2에서 5미터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3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오전에는 구름 끼다가 오후 들어서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강에는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2도, 양덕 아침에는 0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2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 2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 2도, 강계는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1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맑아지고요. 해주 아침에는 2도, 낮 기온 5도, 개성 아침에는 1도, 낮 기온 4도, 신계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까지 흐리다가 차차 갤 것으로 보이고요. 해산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오후 들어서는 5미터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북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30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날 유엔 본부에서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제재 결의 2321호는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석유 수출 규모를 줄이고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숫자를 줄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올해에만 9차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는 유례 없이 많은 숫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에 안보리는 여러 사안에서 의견이 갈렸지만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결의는 북한 정권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선택을 할 경우 안보리가 이에 대응해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뿐 아니라 다국적으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상충 문제가 걸려 당선 뒤에 계속 논란이 됐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30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오는 15일에 이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적어도 20개 이상의 나라에서 부동산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차기 행정부의 새 재무장관에 월스트리트가의 금융업계 출신인 스티브 무누친, 상무장관엔 투자가 출신인 윌버 로스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일 이후 새 강요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쿠바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장례식에 공식 특사를 파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 정부가 특사를 파견하는 대신에 벤 로즈 국가안보부 보좌관과 쿠바 주재 제프리 드로렌테스 미국 대사 지명자가 미 정부를 대표해서 조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과 쿠바 관계는 카스트로 정권 시절뿐 아니라 오랜 기간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다며 최근 들어 외교 정상화와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는 아직 매우 복잡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남미 콜롬비아 당국이 지난 28일 추락한 전세 비행기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조종사가 추락 전 연료 부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브라질 1부 리그 프로축구팀 샤페코엔시 소속 선수들과 승객, 승무원 77명 가운데 조종사 등 71명이 사망했었습니다. 콜롬비아 매체들은 항공당국이 회수한 블랙박스에 조종사가 전반적인 전기 결함과 연료 부족으로 긴급 착륙 허가를 요청하는 4분가량의 음성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전세기가 추락했을 때 이례적으로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것 역시 연료 부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레바논 상공에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서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시리아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텔레비전은 30일 이스라엘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지만 사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사나 통신도 이날 새벽 사보우라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최근 서부 국경 지역에 최근에 신설된 두 개 기계화 사단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9일 사단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접경 지역인 벨그로드와 보로네시, 스몰렌스크 지역에 주둔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계속 민주당 지도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30일 새 원내대표 표결에서 상대인 팀 라이언 의원의 134대 63으로 이겨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